미래의 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 14살 된 아들 칼렙은 테니스를 열심히 친다.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레슨을 받고 거기에 더해 매달 많은 시합을 치른다. 하지만 거의 1년 동안 칼렙은 시합에서 대부분 졌다. 연습을 엄청나게 했고 상대보다 기술이 더 좋을 때가 많았는데도 결과가 그랬다. 최근 칼렙의 코치는 아들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너에게는 잠재력이 있어. 테니스로 대학에 가고 싶니? 라고 물었다. 코치는 칼렙에게 테니스 아카데미를 알려주었다. 그 아카데미는 테니스로 대학에 갈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다. 아카데미에 가려면 칼렙은 자신의 UTR을 3점으로 올려야 했다. UTR은 최하 0점에서 최대 16.5점까지 있다. 칼렙과 나는 UTR 제도에 대해 알게 된 후 정상에 있는 프로 선수들과 칼렙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의 테니스 선수들을 조사했다. 2022년 1월 4일 세계 랭킹 1위의 테니스 선수는 노박 조코비치고 그의 UTR은 16.26점이었다. 미국 랭킹 2위의 여자 선수는 세리나 윌리엄스고 그의 UTR은 12.93점이었다. 두 달 후 칼렙은 UTR을 1.4점에서 2.8점으로 올려놓았다. 칼렙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UTR이 9점이 돼야 했고 아카데미에 등록하려면 UTR을 3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다음 목표를 명확하게 세웠다. 칼렙이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과정을 측정한 다음부터는 9번의 시합에서 연속으로 이겼다. 칼렙은 이겨야 할 이유가 있었다. 시합 하나하나가 자신의 UTR 점수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과정을 명확하게 측정하고 단계마다 이뤄야 할 목표가 있었기에 칼렙은 더욱 열심히 연습에 매진하고 시합에 전략적으로 임해야겠다는 동기를 얻었다. 이전의 칼렙은 측정 과정을 시합은 물론 장기적인 미래의 모습과 연결하지 못했다. 이제 칼렙은 UTR 10점 이상을 얻어 대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미래의 나를 생생하게 그린다. 그리고 미래의 나로 가는 과정을 측정할 수 있다. UTR 3점이라는 명확한 목표, 발전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시합에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 이유, 이 세 가지가 생기니 마치 스위치를 켠 것 같았다. 칼렙은 승리를 원했다. 미래의 나에 대한 네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로 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측정할수록 목표를 향해 더 빠르게 발전한다는 사실이다. 측정 가능한 지표와 미래의 나에 대한 생생한 비전, 명확한 단기 목표들이 결합될 때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이 없으면 방황하게 된다. 책이나 영화를 보면 길을 잃은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방황하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그 현상을 테스트했다. 사람들은 명확한 방향이 없을 때 원을 그리며 방황하는가? 막스 플랑크 생물학적 인공두뇌학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을 울창한 숲으로 데리고 가 직선으로 걸어라 라는 간단한 지시를 했다. 숲속에는 실험 참가자들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방향감각과 똑바로 걸을 수 있는 능력에만 의존해야 했다. 실험이 끝난 뒤 질문을 받은 몇몇 참가자들은 자신이 직선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GPS 분석을 관찰하니 그들은 지름 20m 이내의 원을 그이며 걸었다. 하지만 GPS 분석을 관찰하니 그들은 지름 20m 이내의 원을 그리며 걸었다. 실험 결과 사람들은 자신이 걷는 방향에 대한 믿을 만한 단서가 없으면 실제로 원을 그리며 걷는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원을 그리며 걷는 이유에 대한 초기 이론 중 한 가지는 사람들의 다리는 한쪽이 다른 쪽보다 길어서 걷다 보면 직선을 약간 벗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사람을 여러 번 테스트했을 때 원을 그리며 걷는 방향이 오른쪽일 때도 있고 왼쪽일 때도 있어서 이 이론은 틀렸음이 증명됐다. 원을 그리며 걷는 것은 다리 길이 때문이 아니었다. 연구자들의 설명대로 어느 쪽이 직선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원을 그리며 걸었다. 연구자들은 어디가 직선인지 명확하게 모르면 자신이 직선으로 걷고 있다고 생각해도 원을 그리며 방황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생도 그렇다. 명확한 목표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측정할 방법이 없다면 원을 그리며 방황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나를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리며 측정 가능한 단계를 밟을수록 더 수월하게 미래의 내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스케이트보드 선수 호리고메 유토는 미래의 나를 자세하게 그리며 측정 가능한 단계를 밟아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다. 2017년도부터 2021년에 유토는 평범한 프로스케이트 선수에서 세계 최고의 스케이트 선수가 됐다. 유토는 2010년 11살 때 스케이트보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3년 그는 일본의 정상급 스케이트보드 선수로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유토는 일본의 스케이트보드 수준이 미국에 뒤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2014년 15살 때 미국 스케이트보드 시합에 출전했다. 17살 때에는 스케이트보드의 세계적인 메카인 캘리포니아로 갔다. 그는 프로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가족을 떠났다. 큰 대회에 여러 번 출전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그는 우승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유토는 자신의 성적이 왜 지지부진한지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기술이 미국 선수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이 없었던 것이다. 유토는 스케이트보드의 기본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정확도와 일관성을 과거 어느 선수도 도달하지 못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결심했다. 유토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었고 시합에서 누구도 선보이지 않은 기술을 개발했다. 파블로 피카소는 프로처럼 기술을 배워라. 그래야 예술가처럼 그것을 깨부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유토는 목표를 정비해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고 중요한 목표 한 곳에 레이저와 같은 초점을 맞췄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솔직하게 말하면 매일 연습하는 게 큰 도움이 됐어요. 유토는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 적었던 세계 최고의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되기 위해 라는 미래의 나에 대한 비전을 회상했다. 목표를 이루려면 스케이트보드 선수로서 장인이 돼야 했다. 그는 많은 시간을 훈련에 투자했고 획기적인 기술을 선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탁월한 스타일을 연마해 나갔다. 유토의 스케이트보드를 지켜보는 일은 연습과 정확함, 지능적 계획을 관람하는 축제다. 그의 기술은 세련되고 치밀하며 매끄럽다. 몇 년 동안 극도의 집중력을 쏟아부으며 계획적으로 연습하면서 유토는 시합에도 계속 출전했다. 그는 우승을 하기 시작했고 무명의 스케이트보드 선수에서 세계적인 유명인이 되었다. 평범한 기술을 쓰던 유토는 최고의 기량을 뽐내며 독특한 기술을 발휘했다. 유토는 2019년 미네소타에서 열린 X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2위의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됐다. 이어서 그는 2020년 도쿄올림픽으로 초점을 옮겼다. 2020년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스케이트보드가 올림픽 종목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올림픽이 2021년으로 연기됐다. 유토는 늘어난 시간을 활용해 훈련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2021년 7월, 올림픽이 시작되자 유토는 전 세계 스케이트보드 팬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토는 미국 스케이트보드 선수 나이자 휴스턴에 뒤진 랭킹 2위였는데도 경기가 시작됐을 때 휴스턴을 능가하는 경기를 펼쳤다. 유토의 활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했다. 그의 기술은 다른 선수들보다 10년은 앞선 것처럼 보였고 그의 스타일은 정확했다. 유토는 우승했고 조국에 금메달을 안겨준 영웅이 됐다. 그의 메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은 유토가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아리아케 어반 스포츠 파크 근처에서 자랐다는 점이다. 유토는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었다. 미래의 모습을 매우 자세하게 상상하며 장인정신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을 뿐 아니라 스케이트보드 역사상 최고의 기술과 도전, 아름다운 연기를 보여주었다. 그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계획했다.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을 딸 때까지 그 과정에 전념했다. 미래의 나에 대한 네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를 자세하고 생생하게 그리는 능력이 그 모습을 이룰 능력을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미래의 나를 자세하게 그릴수록 미래의 나는 더 훌륭해진다. 목표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해 더 빨리 발전할 것이다. 성공하려면 미래의 나에 진실해져야 한다. 미래를 좇아라. 내일의 세상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가장 가슴 뛰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살면 새로운 기회에 놀라며 날마다 어린 시절의 생일 같은 날을 살게 될 것이다. 뇌는 건강하고 젊고 활동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모든 것이 늘 새롭기에 습관에 의존하지도 않는다. 이런저런 추정도 하지 않는다. 내일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든 주의를 기울여 날마다 계속 배운다. 데릭 시버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아돌프 히틀러는 화가였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그는 그림을 그렸다. 1925년에 출간한 자서전 나의 투쟁에서 히틀러는 자신의 어린 시절 꿈이 전문적인 예술가였다고 말했다. 1907년 18살이었을 때 히틀러는 상속받은 돈을 들고 예술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려고 빈으로 갔다. 수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에도 불구하고 빈 미술 아카데미 입학시험에서 떨어지면서 그의 꿈이 꺾였다. 1908년에 그리고 1909년에 아카데미에 다시 도전했지만 계속 떨어졌다. 처음 지원했을 때 사전 심사에는 통과했다. 이 심사에서 히틀러는 3시간씩 두 번에 걸쳐 상징적 장면이나 성경적 장면을 지정받아 그림 두 점을 그렸다. 하지만 두 번째 심사에서 심사위원은 히틀러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했고 그를 탈락시켰다. 심사위원 측은 히틀러가 그림보다 건축에 더 재능이 있다고 판단했다. 히틀러는 탈락 소식을 듣고 심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삶의 방향을 바꿨다. 최고의 나를 꺼내라에서 저자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이렇게 말한다. 히틀러는 예술가가 되기를 원했다. 그의 그림을 한 점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보지 못했다. 그는 저항에 부딪혀서 지고 말았다. 과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히틀러에게는 빈 도화지를 바라보는 것보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게 더 쉬운 일이었다. 만약 히틀러가 다른 길을 찾아 훌륭한 예술가가 됐다면 어땠을까? 그가 자신이 바라던 미래의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히틀러는 거절과 실패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는 희망을 잃고 다른 길을 찾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 다른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히틀러는 경직되어 있었다. 그는 그림을 평생 그렸지만 한때 꿈꿨던 성공을 이루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그저 기분 전환을 하려고 그림을 그린 셈이다. 그림자 경력이라는 용어는 자신에 대해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꿈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로버트 브롤트는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서가 아니라 덜 중요한 목표가 뚜렷하게 보여서 진정한 목표에서 벗어난다 라고 말했다. 히틀러에 대해 우리는 역사상 가장 극악한 미치광이로 말하지만 사실 그의 삶은 많은 사람의 삶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말이다. 철학자이자 기업가이며 세계 여행가인 동시에 작가인 데릭 시버스는 성공의 의미에 대한 강한 신념을 전파한다. 그는 성취를 어느 정도나 이룰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다. 자신의 진정한 열망과 믿음의 진실한 태도를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었어도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2015년 팀 페리스는 인터뷰 도중 데릭에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다. 데릭은 이렇게 답했다. 어떤 질문이든 처음에 나오는 대답은 썩 재미없습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은 모나리자, 천재는 아인슈타인, 작곡가는 모차르트. 즉각적이고 무의식적이고 자동으로 나오는 생각이 있고 반대로 의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신중하게 천천히 나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느린 사고를 합니다. 내 삶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반응을 없애고 그 대신 더욱 신중하게 반응하며 천천히 생각하죠. 데릭은 팀의 질문을 수정했다. 만약 질문을 성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세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첫 번째로 생각난 사람보다 실제로 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까?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내게 처음으로 떠오르는 사람은 리처드 브랜슨일 것입니다. 그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죠. 그는 성공에 관한 한 나에게 모나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팀, 당신이 두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시간에 더 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이 진짜 대답입니다.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하는 대답이기 때문이죠. 이 세 번째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그 사람의 목적을 모르면 그 사람이 성공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리처드 브랜슨이 조용한 삶을 살려고 했지만 강박적인 도박꾼처럼 회사 설립을 멈출 수 없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죠. 우리는 더는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여섯 번째 진실은 성공은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에 진실할 때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미래의 나에 진실하지 못한 건 실패다. 점점 성장하면서 미래의 나에 대한 시각도 발전한다. 그러면 기존의 길에 머물 것인지 새로운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 중 대부분이 자신이 원했던 삶이 아닌 껍데기만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아무리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해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조용하고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성공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명성이나 돈, 지위 등이 없어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성공을 거둔 것이다. 성공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외부 요소가 절대 아니다. 자신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느냐만이 성공의 유일한 척도다.